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이방 땅에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일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나온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까를 지시하여 주셨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또한 자신이 고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 할지라도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가 그대로 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능력 있게 하는 것, 능력 있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도 바울 그 개인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기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그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바울을 붙들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고 놀랍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위대한 사도로 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사도 바울의 어떠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 마지막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 2년의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사역을 우리가 두 장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2년에 걸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땅에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지인 이 더베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더베로 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그가 루스드라에서 오래 머물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소문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이 이 루스드라에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자 같이 되어서 성 밖에 버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그가 이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었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자가 치료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이튿날 그가 더베까지 약 9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21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기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더베에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가 아주 짧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더베에 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가 유대인들의 어떤 방해가 없이 그곳에서 얼마간 복음을 전하였고 거기에서 많은 회심자들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2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더베 사람 가이오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말하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단순히 이 바울의 행적, 그가 전한 길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도를 좀 보시면은 바울이 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왔던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면 그는 더베에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더베에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면 곧장 길리기아 다소로 갈 수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다소는 항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를 타면 바로 실루기아로 갈 수 있고 실루기아에서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베에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수리아 안디옥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들은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을 극심하게 반대하고 핍박하였던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고 그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지나왔던 그런 장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했다면 사실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은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그런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그가 쉽게 자신의 고향과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금 그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였던 그 장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그곳을 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에 그가 그곳에 돌아가서 한 일이 나타나 있지만 그곳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면은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중에 27절과 28절에 나와있는 내용은 아마도 그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이방인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가 경험하였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그 땅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에서 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날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눌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거듭난 성도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 그들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이 고난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마지막 여행에서 그가 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2절과 23절에서 그가 이렇게 다시 돌아간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아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고난의 장소로 돌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다. 그렇게 안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영혼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현실을 그는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충분히 돌보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아마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가 우리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 얻는 자들이 생겨날 때에 이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인하여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그 도시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남겨진 성도들은 마치 버려진 어린아이와 같았고 그들은 이제 복음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양육받지 못하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까이에 있는 자들은 이 유대인들과 거짓 선생들이 그들을 얼마나 해롭게 할 것인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지만 양육받고 있지 못한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성도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성도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구원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세워졌다면 우리는 이제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세워가되 집이나 나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타지 않는 그와 같은 참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불타 없어지지 않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고 내가 무언가를 다 이룬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할 때에 그들을 위협하는 이 유대인 거짓 선생들과 그리고 핍박 앞에서 이 성도들을 다시금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가서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즉 그가 전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당하는 환난을 볼 때에 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도 얻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의 적대적인 태도에 그들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노출된다면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주눅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연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해주는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앞으로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너희들의 삶이 평안할 것이다. 그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그 환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그 환난을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며 환난을 당한 날지라도 우리가 결코 마음을 연약하게 하거나 그 환난 가운데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얻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환난을 우리가 대면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것이라 그렇게 마음 가운데 굳게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그저 꽃길을 걸어가는 평안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바로 실망하고 낙담하고 뒤로 물러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약속하지 않는 그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희생의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직면할 때에 그들이 참으로 뒤로 물러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들이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할 비용, 대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우리가 그와 같은 환난을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얻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믿는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값싼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참된 영적인 관계 속에 있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등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는 정말 복된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있는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신앙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헛된 망상을 부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승리하는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고난의 장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바울은 먼저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지만 두 번째는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권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격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감정과 의지에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굳게 하는 것은 그들이 가져야 할 믿음과 그들의 삶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면, 두 번째로 그는 격려하였습니다. 이 격려는 이 사도 바울이 진정한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목자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당할 고난과 역경, 영적인 싸움, 그것을 그들이 당연히 당면할 것이고 그것과 싸워야 할 것이지만, 그것과 싸워야 할 성도들의 그 영적인 어려움, 그것을 굉장히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그것을 꼭 이겨내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간절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믿음에 권하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염려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 그들이 당하게 되는 유혹, 거짓 교훈에 이끌리는 그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할까 염려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그들을 격려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전한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진리를 성도들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힘을 얻고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였을까 생각할 때에, 그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성도들을 권면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교 세계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방임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재물과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상들을 쫓아갑니다.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위로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성공을 위한 간절한 열망이 더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옵니까?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믿는 데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위로가 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Beyond Mountains라고, 인도에 있는 한 조그만 부족이 어떻게 성경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그 기록, 그 일들을 영화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주인공 어린아이가, 이 한 8살, 10살 된 어린아이가 이 글을 배우기 위해서 이틀 동안 정글을 걸어서 글을 배우러 가는데 주말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가 정글 속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짐승들의 울음소리, 풀벌레 소리, 뱀이 지나가는 그런 정글 속에서 이 어린아이가 잠을 자면서 두려움에 뜹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면, 그가 이 정글 속에서 잠을 자면서 두려워 떨다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우주를 누가 지으셨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내 옆에 있는 이 나무도 지으시고 이 풀벌레들도 만드셨고 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를 두렵게 하는 저 표범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는가? 이 모든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세상이 아닌가? 나는 그 아버지가 지으신 그 세상 속에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곳에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지 않는가? 내 하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 아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글 속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첫 번째 위로는 어디에서 옵니까? 비록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의 포악한 그와 같은 삶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힘들고 고난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육신이 안전하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더 크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온 세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으며 그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과 활기를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두려움에서 심판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새롭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과 거룩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의 관계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약할 때 강함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순간순간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드는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끊임없이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는 모든 순간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심령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까?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소망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굳게 되었고 또 성도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질 것을 격려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비록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우리에게 영광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고난을 믿음으로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강해지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가장 좋고 최고의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쓴잔을 마시고 그 고난의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극도로 힘들게 만들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감미롭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고난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까? 여러분들은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와 더 좋은 음식과 더 여유로운 삶이 자신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썩어질 것들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참되게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알려주는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결코 하루하루를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헛된 것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근신하고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장소로 돌아가서 한 일을 이름 무엇인가 하면 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고난의 장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린 성도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리와 같은 거짓 선생들과 유대인들이 이 어린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하게 될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자신이 그곳에 계속 머물 수가 없고 떠나지만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의 이 강건한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복음을 지내서 믿는 자가 생기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물론 그들은 영적인 교회의 일원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기도회 때 디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이 그레데섬의 사정을 보고 그곳에 장로들, 영적인 지도자들, 감독들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레데섬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이 그레데섬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풍습과 세상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레데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이 참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의 풍속과 악한 삶에 물들어 있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들을 바로 세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성의 장로들과 감독들이 세워져서 이 성도들의 삶을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고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성도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디도를 그 섬에 남겨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각자 잘 살면 되지 왜 꼭 교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뜻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없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곧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권위를 세우고 질서를 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게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를 책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 지도자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인간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지고 선포되게 하심으로써 또 성도들은 그 가르쳐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비록 앞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 마음에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성도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이 교회를 존중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각 성에서 장로들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위탁하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도에 순종하였고 그는 자기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였는가 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위탁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도 이 일을 어떻게 실행하였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었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그냥 교회가 이렇게 제도가 세워졌으니까 자동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한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상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다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참된 교회의 일원으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가 말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까? 어떤 위대한 믿음의 기도, 위대한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태도가 되어 있는 겸손한 성도들의 기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요청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참된 영적인 그런 위로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